제10장 믿는 이와 주님과의 관계. 시간 1935년 11월 15일 저녁. 장소 천주. 신약의 영광스런 은혜. 구약에서 아담이 피조된 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것을 명하셨는데, 만일 아담이 이것을 준행했다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 이르러 하나님이 모세로 말미암아 반포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많은 계명과 율법을 주시어 지키게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고 사람은 지키는, 즉 하나님은 반포자요 사람은 준행자였습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을 주시지만 그것들은 사람에게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지키시기 위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사람이 공급하며,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공급하십니다. 신약에서는 사람에게 조금의 책임도 없습니다. 아, 형제자매들이여, 당신은 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신약의 영광스런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심.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5장에서 사람에게 명하는 책임이 구약에서 명하는 책임보다 더 크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옛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말을 구약에서 들었으나 신약에서 주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거니와 신약에서 주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음 안의 생각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어볼 때 구약의 사람들보다 신약의 사람들의 책임이 더 강하고 짐이 더 무겁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우리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주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책임질 필요가 없고 손을 놓을 수 있으며 주님이 완전히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요구를 이루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순결함,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의 온유 등 모든 미덕이 다 우리의 것임을 말합니다. 우리는 먼저 직접 온유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으면 온유, 사랑, 순결, 인내 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와 직접 관계를 맺습니다. 믿는 이와 주님과의 관계. 성경 안에서 우리는 우리와 주님과의 다섯 가지 관계를 찾아낼 수 있는데, 첫째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이며, 둘째는 머리와 지체와의 관계이며, 셋째는 주님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우리의 생명의 떡이며, 넷째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며, 다섯째는 고아의 아버지와 고아와의 관계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요한복음 15장 5절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합니다. 가지라는 말은 사실을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는 요구할 필요가 없이 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에게 열매가 없음을 보고 자신이 가지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는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무엇인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한때 항상 실패하고 연약했습니다. 그가 한 번은 그의 자매에게 편지를 써서 말하길 그의 마음이 매우 괴로우며 안에서 성결과 생명과 능력의 부족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다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그는 기도하고 분투하며 금식하고 결심하고 성경 읽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 묵상을 했지만 다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거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잠깐 거하다가 다시 나오곤 했습니다. 그는 내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지를 알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일기 가운데 이 이야기를 적어놓았는데 그는 말하기를 어느 날 그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만일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의 자양분을 얻고 주님의 공급을 얻을 수 있다면 죄를 이길 힘을 얻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진 이를 다시 읽을 때 그는 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바보이다. 나는 계속 가지가 되어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고 기도했다. 그러나 주님은 너는 이미 가지다. 너는 이미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다. 라고 말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 일을 분명히 안 이후로 나는 새로운 테일러가 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포도나무의 가지는 결코 열매를 맺을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며 그 책임은 포도나무가 지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또 가지, 잎, 뿌리, 열매, 빛, 흙이시며 포도나무의 모든 것이십니다. 농부는 하나님이요 포도나무는 우리인 가지들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지가 되려고 분투할 필요가 없으며 억지로 열매 맺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가지의 위치를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머리와 지체. 우리와 주님의 두 번째 관계는 머리와 몸과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이며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손가락은 몸에서 자라며 어떤 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 머리가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합니다. 상처를 입어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은 외부의 수혈이 필요하지만 보통 사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피를 만드는 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몸의 머리가 몸 전체의 필요를 공급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머리이며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인데 그분은 모든 지체에게 공급할 책임을 집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심. 주님과 우리의 또 다른 관계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여 우리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우리의 떡이 되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며 우리를 배부르게 하며 우리에게 이 땅에서 생활할 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신랑과 신부. 에베소서 5장은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교회는 신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와 주님과의 또 다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랑은 신부의 모든 것이며 신부가 시집간 후에는 신랑의 모든 것이 다 신부의 소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빚을 졌는데 결혼한 후에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빚을 다 갚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신랑의 모든 소유가 신부의 것이 됩니다. 우리의 주님은 만유의 주이시며 만유가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가난한 여자였는데 그리스도께 시집 갔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고 만유는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와 고아. 고아는 부모가 없고 모든 것을 자기가 계획하며 의식주 행동 등을 다 자기가 책임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그분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며 고아인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실을 믿음. 우리 믿는 이와 주님과의 관계는 다섯 가지인데 이러한 것은 영적인 사실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필요가 없고 다만 믿고 받아들이면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이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며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있으며 주님과 혼인한 신부이며 한 무리의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믿는다면 능히 주님의 모든 공급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형제가 나를 찾아와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첫째, 당신은 반드시 손을 놓아야 하며 둘째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손을 놓는 것은 자신의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며 믿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손도 놓았고 믿기도 했지만 아직 이기는 체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말하길, 형제여, 당신이 만일 저기에 있는 화원을 샀다면 화원 주인과 계약서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거기에 조그만 집을 짓고 화원이 자기 것이라며 이사를 가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은 계약서를 꺼내서 당신이 이미 그 화원을 샀음을 증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일 계약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가 잘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자기가 이길 수 없음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계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하며 사탄이 생각 안에서 속삭이는 것을 무시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미 손을 놓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친구 사이에서 한 사람은 돈을 돌려주려 하고 한 사람은 안 받으려고 서로 주고받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그 중에 한 사람이 돈을 땅에 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린다면 다른 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돈을 땅에 놓고 안심하지 못하여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돈을 줍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받으실 것입니다. 연대에서 한 번은 이상수 형제의 자매가 나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항복했으며 완전히 주님이 나의 승리임도 믿었고 참으로 이김의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김은 매우 짧아서 일주일 후에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예를 들어 당신의 아들 몽강이가 어느 날 길에서 놀다가 어떤 사람에게서 너는 엄마가 낳지 않고 사왔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와 당신에게 내가 사온 아이가 아니냐고 묻는다 합시다. 당신은 당연히 그에게 너는 내가 낳았으니 다른 사람이 함부로 하는 이야기를 듣지 말아라 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듣고 안심하며 다시 밖에 나가서 노는데 또 그 사람을 만났고 이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러한 말을 합니다. 몽광이가 또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다면 이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은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얘야, 너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겠니? 아니면 엄마 말을 듣겠니? 누구의 말이 더 믿을만하니?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당신과 나의 행동은 자주 이와 같아서 근거가 충분한 것 같은 사탄의 말을 믿고 오히려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만일 사탄이 와서 당신을 혼란시킬 때마다 당신은 사탄이 하는 말은 거짓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되다고 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시험을 거치는 믿음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전에 영국 성공회에 웹페블로라는 한 전도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의 딸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후 다음 날이 주일임을 생각하고 어떤 메시지를 준비해야 하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를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이 제목을 축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기도한 후에 그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가 족하지 않은가를 자문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지 않다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말하겠는가? 나의 딸이 죽었고 나는 괴롭고 애통하여 지낼 수가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지 않다는 말이다.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 그는 제목을 바꾸려고 생각해 보았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단지 기도를 하며 말하길 하나님, 나로 당신의 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당신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록 해 주소서 라고 구했습니다. 그는 한참 기도를 했는데 조금도 효력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그는 무의식 중에 벽난로에 걸려있는 성경 한 구절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장례식을 치르러 갈 때 걸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침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였습니다. 내와 내가 남색으로, 다른 글자는 흑색으로 쓰여졌으며 족하도다만 붉은색으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는 순간 하나님의 빛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족하게 해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며 또 한면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당신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하며 기쁨과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강대상에 서서 일생에서 가장 좋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내가 딸을 장사 지내고 나서 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믿음은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에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형제가 승리의 관문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후에 형제 자매들에게 어려움이 없는가를 물었는데 한 젊은 자매가 말도 못하고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한 노자매님이 일어나서 요 몇 년 동안 나는 계속하여 이기기를 기도했으나 이기지 못했는데 잘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형제가 대답했습니다. 어떤 잘못도 없고 다만 당신의 기도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기도를 찬미로 바꾼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이 끝나자 한 형제가 일어나서 내가 11년 동안 이기기를 구했으나 이기지 못했는데 방금 당신과 노자매님의 일문일답에서 나는 이미 얻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도하는 형제는 그 젊은 자매에게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조금 전의 질문과 답변을 듣고서 나도 이미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이 이미 이기셨으며 또한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그들 세 사람은 동시에 승리했습니다. 믿음. 믿음이 출발점임. 로마서 1장 17절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의미는 믿음으로가 하나의 일이고 믿음에 이르는 것은 또 하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문에서 천주에 이르는 것이 하나의 일이고 천주에서 하문에 이르는 것은 또 하나의 일인 것과 같습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하나의 일이며 믿음에 이르는 기도가 또 하나의 일입니다. 믿음으로는 믿음을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며 믿음에 이르는은 믿음을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낳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을 뿐이며 행위를 통해 믿음을 낳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형제가 병이 났는데 하나님이 그를 치료해 준다는 약속을 얻고서 그는 즉시 주님을 참회했습니다. 나중에 이틀 후 건강이 좋아졌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을 치료받는 것에는 일곱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병이 나고, 둘째, 기도하고, 셋째, 약속을 얻으며, 넷째, 약속을 믿고, 다섯째, 찬미하고, 여섯 번째, 병을 치료받고, 일곱 번째, 간증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다른 형제도 앞에 다섯 가지 순서에 따라 했지만 여섯 번째를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형제는 먼저 병이 치료를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결과 찬미를 했으며 그의 찬미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 형제의 찬미는 믿음에 이르려고 한 것인데 그는 찬미를 믿음에 이르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앞에 형제의 찬미는 결과요. 나중 형제의 찬미는 수단입니다. 나중 형제에게는 찬미로 병고침을 바라는 참된 믿음이 없었으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찬미할 수 있으며 찬미로 믿음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은 나에게 큰 병이 난 적이 있었는데 주님은 나에게 믿음으로 낫고 믿음으로 서며 믿음으로 행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분의 말씀에 대해 믿음이 있었으며 더 이상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 즉 회복되고 서고 걷는다는 것을 믿었으며 나는 회복되었고 서고 걸었습니다. 나중에 한 자매가 병이 났는데 그녀는 나의 간증을 따라서 기어 일어나려고 했으나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믿음 안으로 기어서 들어가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서도 그녀 자신이 믿음 안으로 기어서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믿음의 체험은 주님의 약속과 믿음으로 나중에는 믿음을 출발점으로 하여 찬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체험은 다른 사람의 믿음의 행위를 따르는 것이 아니며 찬미로 믿음에 이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운 것은 믿음의 공식인데 공식은 소용없으며 살아있는 믿음만이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이상과 계시가 있어야 함. 이번에 우리는 상에서 성령의 부어지심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믿음이 있고 나중에 찬미가 산출됨을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믿음이 있은 후에 비로소 믿음의 행위인 찬미가 있는 것입니다. 찬미는 믿음에 도달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먼저 믿음의 행위인 찬미가 있어야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은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사람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교파 안에 거듭나지 않은 어떤 교우들이 이러한 말씀을 읽으며 자기는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마음이 평안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반드시 이상과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곧 영접함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은 영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접함은 믿음의 기능입니다. 믿음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받아들임이 반드시 믿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길을 갈 수 있지만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자기에게 이상과 계시가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이상과 계시를 가지고 자신의 믿음으로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이상과 계시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믿음은 영적 사물을 실제화하는 기관임.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화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화인데 이는 마치 우리가 오관을 사용해서 밖의 것을 실제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눈이 색깔과 형태와 관계되는 것과 같습니다. 눈은 색깔과 형태를 실체화시킵니다. 소경은 세상에 색깔이 있다는 것을 모르며 각종 물건의 형태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형형색색의 물건이 있지만 장님은 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즉 색깔과 형태를 실제화시킬 기관이 없기 때문에 소경의 세계에는 색깔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은 이상을 보고 계시를 얻기 위해 주님의 열어주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는 영적인 것을 실제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종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만일 이러한 이상을 보는 기관이 없다면 당신은 보지 못하고 실제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실에 대하여 당신이 믿고 안 믿는 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믿지 않는다고 결코 하나님의 견해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이 만일 믿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 당신이 보았다면 당신은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당신이 눈을 들어서 당신 앞에 있는 풍경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보지 않는다면 풍경은 비록 존재하지만 당신은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부패했으며 개선할 방법이 없지만 쫓아낼 수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보신 것을 확인한 후 우리의 옛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안다면 그는 즉시 해방을 받고 무엇이든지 다 성공할 것입니다. 당신이 보는가 안 보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든 안 보든 당신은 이미 못 박혔고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보시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각종 영적인 것들의 색깔과 형태는 보기 좋으며 성경은 마치 영적인 미술관과 같습니다. 만일 당신이 원래 소경인 나에게 성경을 읽어주어서 나의 믿음의 눈이 열린다면 나는 하나님이 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성경 안에 한 글자 한 구절이 다 내게 실제인 것입니다.